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에서 이제 금향로에 대한 금향단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소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고 또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금향로가 이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이제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금향단이 의미하는 바, 이 향이 올라가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도들의 기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우고 향의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네 가지 향을 섞어서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성도들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성도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또는 우리 성령님의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이 사역도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막 안에 그 성막의 그뜰 부분에서는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이 성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함께 섬기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 말씀의 빵을 먹는데, 그런데 성령님의 그 빛 비추심, 조명하에 이제 말씀의 빵을 먹고, 그리고 또, 이 성도들의 이 기도로,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지성소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그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가장 넓고 낮은 그 성막의 외벽에 해당하는 그 이제 성막의 문을 동쪽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또 하나의 지붕이 덮여 있는 집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성소와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소 부분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금 등잔대, 그다음에 북쪽으로 보여주는 빵을 놓는 그 상, 그다음에 서쪽으로 금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부분과 휘장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이제 열고 들어갔을 때, 그 방의 구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와 지성소 부분 전체를 이루는 그 집의 틀은 지금 널판지였습니다. 널판지가 48장이 이렇게 맞대어서 사방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이 성소였고,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겠는가? 10큐빗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미터로 바꾸면 0.5미터씩 잡는다고 치면은 5미터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미터, 5미터, 가로, 세로 5미터 정도가 되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요 방보다 조금 작은 그런 규모겠죠. 그런데 높이 또한 5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보면 왜 루비 큐브라 그럽니까? 그 이제 정육면체로 해서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 정육면체잖아요. 방 사이즈가 정육면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다 5미터가 되는 그러한 높이입니다. 그 중에서 한 면은 땅으로 되어 있죠. 바닥은 아무것도 깔지 않았습니다. 그냥 흙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의 이 모양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이지만 땅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그 정육면체 중에서 두 면은 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들어오는 입구 쪽이 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천정 쪽이 지금 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 지붕은 지금 덮개가 네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가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 덮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천 덮개에 지금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입구 쪽에 휘장 쪽에도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고, 그다음에 천정 쪽에도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세 방향, 서남북에 해당하는 세 방향은 그럼 뭐로 덮여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으로 덮여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금으로 된 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히 좀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신비한 구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창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대단히 보면은 질서정연하세요. 그리고 이런 그 대칭 이런 것들이 잘 맞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대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에 뭐 전위 예술, 그래서 막 피아노를 막 해머로 때려 부수는 때 나는 그 이상한 소리들, 그걸 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뭐 미술 중에서도 뭐 변기를 하나 갖다 놓고 이게 예술 작품이다 뭐 이렇게 하고, 또뭐 피카소니 하는 사람들이 그 그린 그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그걸 분해를 해가지고 재결합을 해서 대단히 기괴한 모습으로 그걸 그려놓고 이게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성과 대치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조화롭고 균형이 잡히고 아름다운 그러한 방식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의 그이 타락한 본성이 그러한 질서를 자꾸 뭐라 그럴까요? 지겨워해요. 질서 잡혀 있는 걸 지겨워해요. 뭔가 새로운 거, 이상한 거, 파괴적인 거, 기괴한 거,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지성소의 모습을 볼 때, 지성소가 어딥니까? 지성소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이에요. 그 지성소의 모습을 보니까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질서가 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이 환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지성소 안이 환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거긴 불빛이 없잖아요. 성소에는 금등잔대가 있죠. 휘장으로 막혀 있는 저쪽 성소 부분에는 금등잔대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지금 금등잔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짙은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짙은 어둠 가운데 거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의 1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열왕기상 8장 12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주께서 친히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해 거하실 집을 건축하였사오니 곧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안정된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 이제 안정됐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고정된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광야의 성막은 포터블이에요. 그래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완전히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건물이거든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지성소가 지금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레위기 16장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익숙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리적으로 중요한 구절들을 자꾸 밑줄도 치시고 자꾸 손에 익숙하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말하여,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렇죠? 네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에 궤 있는 긍휼의 자리 앞, 여기가 지금 지성소죠. 이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해석해 줄 때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서가 또 이 성막과 관련해서 대단히 또 중요한 장이죠.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 1500년 동안을 이렇게 성막에서 섬기고 했던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히브리서에서 지금 다 해석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성막에는, 요 둘째 성막이라고 한 곳이 3절에 보면은 그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그래서 지성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째 성막, 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홀로 해마다 한 번, 그렇죠? 1년에 한 번,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나니.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또 들어갈 때에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피,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이제 무엇이 있냐면 3절서부터 히브리서 9장 3절서부터 보시면 다시 보시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향로와, 아 여기 지금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죠. 이거 왜 그렇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지금 1년에 한 차례 올 때 가지고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 궤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성소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이죠. 예, 언약궤가 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으며 이 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자리에 관한 한 요 지금 언약궤와 긍휼의 자리에 관한 한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요 정도 해석을 해줬지만 그래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갔을 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고 뵐 때 그때에서야 우리가 이 정확한 의미를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서 이제 보여준 만큼 히브리서에서 해석해 주는 만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궤예요, 궤. 근데 이게 언약궤라고도 불리고 증언궤라고도 불립니다. 언약궤, 그러니까 the Ark of the Covenant 이렇게 불리고 또 증언궤, the Ark of the Testimon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궤라는 것은 그야말로 뭐 하나의 상자죠. 이 상자 모양, 이 궤, 아크, 이게 지금 어디서 등장하는 거냐면, 노아의 방주할 때 그 아크,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게 상자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 어릴 때 그 갈대 상자에 그렇게 뉘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질 때 그게 아크예요. 예, 그 상자예요. 예, 그래서 이 증언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것인데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아, 그래서 그 기본적인 재질은 시팀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시팀나무는 그렇게 건축 자재로서 좋은 나무가 아니고 대단히 그냥 광야에서 흔한 그러한 이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 낮아지심, 인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지금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시팀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를 보니까 이게 큐빗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미터로 바꾸면은 아마 한 1.25m 또한 75cm 그러니까 75cm 75cm 하는 곳의 길이는 한 1m 20뭐 내외 정도 그 정도의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큰 궤가 아니에요. 좀 작은 궤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이제 11절에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팎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것 위에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자, 순금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순금. 그래서 순금이라는 이 단어가 보면 성경 전체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41회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41번이 등장하는데 이 순금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가 언제 사용되냐면 성막에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사용되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똑같았죠 사실. 성막과 성전에서 순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그다음에 솔로몬의 그 왕좌 사실 솔로몬은 그 메시아의 모형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왕좌와 솔로몬의 어떤 그 기물들, 그릇들 이런 데서 사용되고 또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곳이 순금이 등장하는 곳이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묘사할 때 순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이새 예루살렘 그 도시를 보니까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이에요. 대단하죠?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새 예루살렘 그 도시가 지금 이러한 순금으로 아주 정말 투명한 그러한 순금으로 지금 뒤덮여 있는 곳인데 그곳이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그곳이잖아요. 그게 지금 미리 보여준 것이 어디냐면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지금 순금으로 이렇게 지금 치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팀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준다면 이 순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지성소 내부가 지금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이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히브리서에서 읽었죠? 여러분 이제 대보세요. 세 가지 뭐였죠? 우리가 이런 걸 자꾸 외우셔야 돼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또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또 예, 돌판. 예, 그 돌판을 일컬어서 이제 증언판이라고도 불렀고 또 언약의 돌판들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이 돌판들에 뭐가 쓰여져 있는 겁니까?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다룰 때 십계명의 그 10가지 계명들 하나하나가 뭘 선언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인간에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뭘 선언한다 그랬어요? 사망, 사형 선언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증언판, 이 돌판을 증언판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괴 자체를 이제 증언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증언괴 또는 이제 언약괴, 증언괴 또는 언약괴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인데요. 이 십계명이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너는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그괴 속에 넣을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시내산에서 그두 돌판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셔서 그래서 지금 그두 돌판을 주셨는데 나중에 보겠지만은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벌거벗고 뛰노는 것을 보고 모세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깨뜨려 버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로 받은 그 돌판, 그것이 이제 이 증언궤 속에 이제 넣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안에 열 가지 명령이 있다는 것이 신명기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너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곧열 가지 명령이라. 그분께서 두 돌판에 그것들을 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판이 보여주는 것, 이 돌판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있는 것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였습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자연적으로 먹이신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의 곡식이었다. 이렇게 시편이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공급하시는 것이 지금 만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공급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증언괴 속에 넣으라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처음 주실 때 뭐라 그랬냐면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안에 만나 1오매를 가득히 담아 그것을 주 앞에 두어 너희 세대들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이제 아론의 쌍난지팡이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야기는 민수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잠깐 펴보시면 민수기 17장. 민수기 16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라라는 사람이 이 다단, 아비람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항을 했습니다. 니들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냐?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그래서 지금 너희나 우리나 다 똑같은데 니들이 왜 모세, 아론 니들이 뭔데 니들이 스스로 니들만 높이느냐 이러고 지금 고라와 다단아 비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냐면 각 사람이 17절에 보면 자기 향로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향을 두고 그 향로를 주님 앞으로 가져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한쪽에 세우시고 나머지 백성들을 분리시켜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그이 지진이 일어난 것인지 땅이 쫙 갈라지면서 이들이 산채로 그 땅속에 묻히는 그러니까 이게 지옥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산채로.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지옥은 지구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의 중심부에 지금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옥은 이 최종 장소가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할때 그냥 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지옥도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못, Lake of Fire, 불의 호수. 그곳이 지금 최종 장소지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 임시 장소인 그 지옥은 지금 땅 밑에 있는데 땅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났는데도 41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래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모세와 아론을 여전히 나머지 백성들이 다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들을 다 멸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런데 모세가 지금 아론을 시켜서 이들을 중재해가지고 죽지는 않았습니다. 다 죽지는 않았어요. 좀 일부분만 죽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하나님이 정말 택하셨는지를 좀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신 거냐면 17장에 보니까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 각 사람에게서 막대기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에게서 막대기 12개를 취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가문대로 자기 그 누구 박씨 가문 뭐 이씨 가문 해가지고 뭐 무슨 공파 뭐 저저저 해갖고 그각 파대로 좌우지간 막대기 하나씩을 가지고 나와라. 이름을 썼거나 어떻게 표시가 되게 했겠죠. 그 막대기를 다 가지고 나와서 5절에 보니까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싹을 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너는 회중의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인 증언 앞에 그 막대기들을 둘지니라. 그래서 지금 이 막대기 그 12개를 취해가지고 지성소 안에 그 지금 증언궤 바로 앞에다가 12개 막대기를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 막대기들 증언의 성막 안에다가 두었는데, 8절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 보니, 보라, 레위의 집을 위해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우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몬드가 열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바는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그렇죠. 이래서 이제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증언궤 그 이제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도로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며 너는 내게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고 이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그래서 아론의 막대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여주는 반은 뭐냐면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반역 때문에 이 아론의 막대기가 지금 증언궤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반역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누구를 세우시는지,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선택하신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아론의 쌍난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성소 자체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 증언궤 속에 증언궤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있고, 증언궤 속에 있는 세 가지 것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긍휼의 자리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